지난 시간까지 은사에 대한, 특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15장이 그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변들임을 볼 때, 이 21세기에 과학의 시대보다도 더 부활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당시 그 수많은 우상숭배의 다른 종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활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유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던 역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론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최고의 영광이고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긴 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부터 벌써 호소력 있는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첫째는 예수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것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환상이 아닌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환상 중에 본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물론이고 한꺼번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과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검증 위에 자신이 직접 만나뵌 주관적인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완벽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날 때 완벽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된 객관성 위에 자신이 확인한 주관적인 경험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오늘 우리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했던 그 부활, 그것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별로 가치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치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은 믿음에 있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이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확인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한 가지만 없어도 바른 신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원리에서 신앙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약속이 각자에게 검증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 부활의 장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아니,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1절에서 4절이죠.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1절 첫 부분에서 증거를 합니다. 물론 먼저 완벽하게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 복음의 이치이지만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들음에도 알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우들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덕택에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음을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복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다시 확인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2절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하는 당부를 주는 겁니다. 여기 굳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어원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꽉 잡다, 놓치지 않고 붙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테코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구원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구원을 견고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2절 하반절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도 같은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역시 그 바울, 그 말을 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께서 믿음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경계입니다. 헛된 믿음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지 못할 헛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따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부분에서 두 번째 중요한 확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 즉 약속을 따른 것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에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남으로부터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드린 것보다도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남에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만나보는 겁니다. 보는 게. 글로 읽고 전달받은 것보다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절 하반절에서 4절 첫 부분을 보면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죄인들과 같이 부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장사 되신 바 되셨다. 이것은 성경이 어디에서 기록을 합니까? 먼저는 사람이 에덴에서부터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뱀으로부터 상함을 받는 인간의 범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7절 9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죽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처음에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조차도 몰랐지만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다고. 예수님 자신께서 죽고 사실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구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해주고 있음을 친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 하반절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는 예언에 대한 성취죠. 음부가 뭡니까?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논리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바울조차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쓴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죽음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희생하는 것, 죽음이죠. 겸손한 것, 앞에 나서지 않고 겸손한 것, 이것도 죽음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즉, 자신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죽이면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활을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죽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은 죽지 않고 부활에만 욕심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죽고 사는 이 약속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절에서 8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사도 개인만이 지금 주장하는, 여기서 있는 이종배만이 증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한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만 고집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증거하는 게 뭐냐?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을 뵌 사람들은 장사 지낸 무덤을 지키고 앉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간 이 지상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까지만도 전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울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주신 사실까지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개 6번의 나타남만을 바울이 증거하는데 첫째는 누굽니까? 개바에게 베드로죠. 그 다음에 열두 제자.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열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은 어디에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우러러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가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육신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했는데 여기 모든 사도라고 하는 거 열두 제자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 같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보면 14절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의 대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보이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내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칠삭둥이. 7개월 만에 났다. 뭔가 모자라게 난 나 같은. 그걸 얘기할 때 뭐예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워낙 핍박하고 어려움을 끼쳤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먼저 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기간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41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그 본 대상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마리아야, 그때는 마리아 혼자 있잖아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엠마오로 갈 때는 두 제자였죠. 그리고 열한 제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들이 꼭 같은 수에게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로 주님과 살아 계실 때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왜 그렇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마에게, 도마가 믿지 못했다고 하니까 너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으며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편의 불신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의 불신자에게 나타난 경우를 바울에게서 본다면 뭡니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주님의 부활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도마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 박혔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 도마가 하니까 이 아이 녀석아 너는 확인해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객관적인 사실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라는 말 여러분 어렵지 않죠? 500명 예수님 봤는데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할 때는 뭐예요? 더 많은, 매우 많은, 대부분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까지도 주님을 함께 배웠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의 말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부활을 확신한다면 인생을 좀 더 능력있게 살고 어떤 고통이나 위기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만큼 부활은 확신하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 죽는 걸 겁내겠습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 몸이 상해서 문드러져도 걱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지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능과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태껏 이야기를 했죠. 성경이 증거하고 여러 역사 속에 사람들이 증거하고 부활을 직접 나중에 만난 바울이 증거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한 부활로 믿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바울 사도의 겸손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사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랬잖아요. 이런 두려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교회의 핍박자요 예수도의 반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도의 부활의 사실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고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앞에서도 우리 사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옆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고 그에게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의미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불림을 받지 못했지만 부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불림 받은 사람이 바울이거든. 그렇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사실 속에서 이게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름이 가장 큰 자라고 한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은 자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거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만큼 부활을 아는 것,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한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오늘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보면 사도행전 11장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끝장까지가 뭐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육신으로 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반대자였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더 놀라운 베드로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우리 손에 들려진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오늘 10절의 말씀이 말이죠. 적어도 주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역할하는 것은 내가 가능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업적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은혜로 하신 역사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은 여지껏 자기가 이룬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 이것을 지금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주님의 일꾼의 면모를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보고 또 우리가 배우자는 거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꼴찌다. 이만큼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객관성과 주관적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얘기가 11절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에 그랬어요. 나나 그들이나 모두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들이죠. 이같이 믿었으니까 또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도 바울과 같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증거에 준 대로 믿는,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과 부활 후 그를 만난 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보고 확인한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해주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활이라는 거지요. 부활을 믿고 믿지 않고가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계합니다. 이것은 부활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모든 신앙의 원리를 다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바울같이 그의 부활을 만난 후 삶이 뒤바뀐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오늘 우리 각자의 고백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는 이 약속된 영광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구원의 은총을 영원한 세계까지 누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